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하는 건데 최경옥 집사님이 나와서 마이크 대고 이거 한번 읽으시겠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미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마저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나실린으로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는 내용을 이 사무엘상 2장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한나 자신의 이 형편이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이스라엘 이 상황,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가져서 고통스러워하고 비참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말이나 또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지금은 비록 참 힘들고 어렵게 또 그리고 옳지 못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면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처한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일을 하실 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기도로 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오늘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될까 하는 기도가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은 본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한 어떤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시한다 이런 말인데 성경 안에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이 땅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마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신 하나님, 바로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러한 올바른 알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성경을 공부해서 또는 성경을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뭐 한 교회 한 10년, 20년만 다니면 앉아서 하나님 얘기하라면 10분, 20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멈추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있는 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늘 그것을 점검하고 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조차도 착각을 하면은 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런 상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불황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적에서 파벌을 쳐놓고 자녀라고 있긴 있는데 나 그거 내 아들 아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바로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아는 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른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한나가 너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뭘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복을 내려줘야지 그러면 세상에 복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간절하게만 하면 되니까 사실 이 한나는 오늘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 지난주에 보면은 실로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홀로 나와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하는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아이가 없었으니까 수년간, 몇 년간, 10년이 넘도록 어쩌면 계속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처음 기도할 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열 번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마지막에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차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기도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뿔이 높아졌는데 그리고 내 입이 열렸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 잘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읽어도 무심하게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한나는 지금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뿔이 높아짐과 자기 입이 대적들을 향해서 열려졌다는 그 사실이 단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해주시면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참다운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고 이 말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빠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해주시면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5,000불을 빌려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이 너무나 소중하게 들려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 빌려준다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저 사람 돈이 있나? 저 사람이 돈 지금 있을 거야. 저 사람 부자지. 저 사람이 지금 돈 베나마나 어디다 놔두고 있을 거야. 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이라는 생각조차도 거기에도 못 미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헛기도를 하는 거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성령은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인격적 교제가 뭘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네 맞습니다. 사람처럼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이신데도 내 옆에 있는 사람같이 사람처럼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사람처럼 내가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주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먼 하늘에 있는 먼 곳에 계시는 나와 관계없는 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주세요 한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바로 오늘 한나가 이제 이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생각하세요. 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즐거워졌어요.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얻었거든요. 사무엘을. 그리고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내 뿔이 높아졌다. 내 뿔은 뭐예요? 나의 위엄이나 내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죠. 왜냐면 아들 못하던 내가 그래서 본인 나한테 매번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던 내가 아들을 얻게 되니까 내 뿌리 내 위상이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다. 여호와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자기가 뭘 잘나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 입이 대적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제 네가 뭐라 그러면 크게 비웃을 수가 있고 꾸짖을 수가 있고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을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그것을 체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로 응답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럼 정말 사람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한나가 바로 오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봐서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괜히 아멘도 또 입 바른 소리로 아멘 이럴까봐 걱정이에요. 정말 그런 것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얘기하고 안 주면 아, 좀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하나님 허리 붙들어지고, 매달려서, 알았다, 알았다, 내 주마, 응답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서부터, 이 2절, 3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에 보니까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딱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말이죠? 거룩. 수염 기르고, 이것이 거룩한가요? 네? 높은 거?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어디 뭐 이상한 데 와서 이렇게 있는 걸 거룩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거룩은 무슨 뜻이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뭐는 하나님은 모든 것하고 다 다른 딱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얘기는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분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앉아계시는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과는 다르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여기서 주님을 갖다가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반석이면 커다란 바위가, 그런 바위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이라 가지고 또는 망치로 깨가지고 없앨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바위들이 엄청나게 큰 것은 감히 사람들은 거기에 덤벼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돌처럼 가볍게 움직여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반석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죠. 하나님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심히 교만한 말을 누가 했겠어요? 분인나가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만한 말을 누가 했겠어요? 분인나가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 너 그런 거 다 알고 계셔. 근데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덤비는 모든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지식을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모든 걸 다 아신다. 나의 형편이며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저울에다 놓고 달아본다는 것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나를 향한 너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공정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은 눈으로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오늘 어떻게 했느냐, 너는 뭐를 했냐, 네 평생 동안 나를 섬긴다고 해서 너의 신앙의 모습이 뭐였느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공경하는 너의 예배, 이 순간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다 몰라요. 예배를 드리니까 옆에 사람하고 떠드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저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거겠죠. 말은 제가 하지만, 그 다음에 전부 다 옆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정신 졸지도 않고 다 그렇게 듣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른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아,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나. 이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해서 전부 달아봐요. 야, 목사님을 굉장히 참 좋아하죠. 지겹게 하는데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잠깐 딴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적 많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되면은 저는 꼭 절대 이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고개 팍 세우고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목사님을 봅니다. 저는 설교 듣는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박영규 목사님 계시죠. 송신대 교수님. 그분이 저한테 놀란 게 그거예요.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그분 강의, 그분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강의할 때, 이거보다 강의실이 더 큰데, 저는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은, 다른 이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뭐 졸거나 뭐 이러는데, 저는 고개 하나 딱 하고 양복 입었죠. 그리고 제일 중앙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보면서 고개 하나 안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중에 뭐라 하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가도 걱정이 돼가지고 딴 짓을 못 하겠다. 교수님이 걱정을 해서. 그 박영규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들이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회사 생각도 한다고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데, 그래도 태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수업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요즘에 제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저도 그래서 양심껏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어디 가면은 찬양을 하면은, 전 찬양을 살살 뭐 대충 이러면서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소리나 났습니까? 크게 하면서 땀을 벌벌 흘리면서 찬송을 해요. 보통 목사님들은 모이면 절대 찬송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 또 안 하는 분도 많아요. 저는 그게 형식에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고 무슨 회의를 하든 뭘 하더라도 예배 아닙니까? 그럼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이크 잡고 유행가 부르듯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리고 설교 목사님들도 다 일어나서 딱 들어요. 근데 생각은 저도 다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제가 그려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정은 집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아, 좀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보면 다 알거든요. 이병택 집사님 웃어도 뭘 아시냐고 이러지만 다 안다 이거예요 나는. 왜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저는 이번 이 한나의 기도를 이제 요번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행동을 달아보시네. 물론 네 행한 것을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데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 지금 이 순간 달아보면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걸 100으로 본다면 내가 조금 흔들리는 거 그런 걸 다 달아서 빼면은 한 50g 정도 나가려면 큰일 났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이 한 번은 넘어갈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기록이 다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기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안 그래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아니 한 번 지난주에 빠지긴 빠졌지만 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러면 그래요?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름이 뭐더라? 최경호?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이 성경에서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먼데 계셔서 별로 느껴지진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사람처럼 대하는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갖다 빠져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는데 아, 너는 신용이 없어. 절대 빌려줄 수 없어. 백날 얘기만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신용이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한데 없어. 당연히 빌려야 돼. 얼마? 넉넉하게 얼마? 10만 불 되나? 이렇게 나가는데 신용이 없으면 돈 좀 빌려야 돼. 어떡하나 어제까지 돈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딴 데다 줘버렸어 없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지금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1.1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흐트림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우세요? 아, 그게 잘못하면 큰일 났구나. 두려웠어요. 그게 아니라, 잘하면 그것이 상이 무지무지하게 쌓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매번 불러내 보낸다면 말이죠. 잘하는 사람은 매번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 나오게 합니다. 그럼 그게 두려워요. 한 번도 못 나가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 하나님. 이것을 한나가 고백을 해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는 일을 여섯 가지를 이렇게 나누죠. 첫째는 하나님은 전쟁을 마음대로 하세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는다. 용사가 활을 쏘려고 하는데 활을 꺾을 수 있어요. 또 넘어져서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사울의 활은 꺾이지 못하고 다윗은 여덟째 아들로서 아무것도 아니고 도망만 다니는 것 같지만 그를 마음으로 세우신다. 지금 사무엘서는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사무엘 하를 갖다가 전부 집약을 해놓은 얘기예요. 여기는 전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심히 교만한 말 우리 이거 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사의 말을 꺾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뭘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유족하던 자들을 위하여 품을 팔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던다. 유족이란 말이에요. 부자란 얘기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해져가지고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고 품을 팔아야 되고 오히려 줄이던 자들은 이제 다시 줄이지 않고 배가 불리게 됩니다. 요거는 잠시 우리가 3장이나 4장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고백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너무 부유하게 살아요. 그 아들들이 너무 행복,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악을 행해요.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세요. 근데 사무엘은 정말 비천하게 어린아이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높이신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우리 요새 말하면 경제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격 사람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경제적인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이 일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 일하시고 죽겠네 할 정도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정근 집사 너 1년 동안 하나도 못하게 한 거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왜 얻어내 있진 않아요. 하면 한다는데 지금 경제적인 걸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쇠약하게 된다. 잉태를 못하던 이 한나는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나가면 사무엘 외에도 자식들을 다섯 명을 낳아줘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서 약자나 강자에 대한 사회적인 형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인 재반 문제에서도 전부 간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뭐냐면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세요.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세요. 생사를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빈부를 마음대로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죠. 어떤 분은 낮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가난하게 또 엘리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가난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부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가 돼야 되고 가난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퍼뜨리고 그런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야지 가난하게 사는 건 저주다. 가난의 저주를 깨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은 사꾼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부하겠다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면 다 가난하게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해줬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권리라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부유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축복이 저주가 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가난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신분 에 대해서도 관절하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찾아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빈핍하다 이 얘기는 생활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가난한 자, 빈핍한 자를 신분이 비천한 자로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전부 귀족이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좋은 거 사는 사람은 다 가난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한 자는 천한 자라는 이런 인상,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좀 천한 자들을 귀족처럼 높이시고 또 귀족처럼 왕이 있는 자들을 낮추실 수도 있다. 신분을 만들어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명예나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한나는 처음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렇게 장화지 여섯 가지 전부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실까?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해주고 하나님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을 하시는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되 한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사람 거룩한 사람과 악인이 나와요. 거룩한 사람의 반대가 악인이고 악인의 반대가 거룩한 거룩한 사람은 원어에 보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여러분 신실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충성되고 신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조가 있고 끈기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고 사람이 믿음직하고 휘딱휘딱 안 하고 변덕없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실하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이 따로 세워놓은 사람이란데 그렇게 거룩한 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발걸음을 지켜요. 발을 지키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악인은 흑암 중에 어둠 중에 빠뜨려 버린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능력을 가지고 여섯 가지의 주권을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문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하시는 기준이 딱 하나인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네가 신실하냐. 네가 악인이냐 신실하냐. 이 둘 중에서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너는 흑암에나 가 있어라 하고 흑암에 가 있다는 건 참담한 소망이 없는 완전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난하지만은 흑암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도 흑암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에는 뭐냐면 네가 신실한 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세요. 복받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실해야 돼요. 회사도 말이죠. 신실하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이 감을 할 때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 신실의 1순위가 뭐냐면 회사 많이 빠져먹거나 지가 안 사람이에요. 왜냐면 신실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이 친구 툭 하면 뭐 아프다고 빠졌지. 뭐 장모님은 왜 그래 자주 돌아가시는지. 장모님 돌아가셔서 빠졌는데 한 두 달 있다가 또 장모님 돌아가셨대요. 이러면 장모님, 왜냐면 만만한 게 없으니까. 뭐 이모님 돌아가셨죠. 그 식구들은 맨날 또 그렇게 자주 빠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지각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저녁에 좀 뭐 야근하는데 먼저 미리 이제 가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신실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신실한 건 충성인데 평가할 방법 없잖아.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왜냐면 아무 일을 안 해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자리 딱 지키고 절대 다른 일 안 하고 시간 딱 끝까지 지키고 이런 사람을 겉으로 보기 신실한 회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일을 잘하는 건 능력이지만 신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은 예배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신실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행동을 바라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또 편해요. 잘만 하면 뭐 무조건 100점이에요. 무조건 100점. 어쩌면 교회를 안 나와도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 저 친구도 신실하다. 왜냐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참 신실하구나. 이러진 않겠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충성된 마음이에요. 신실.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키신다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에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두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아,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산산이 깨어진다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죠? 박살난다 이거예요. 박살난다. 산산이 깨어진다는 박살난다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박살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대적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지금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레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뜨려버려 그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에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는 자기 왕에게는 어떻게 힘을 주시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신다. 자, 한나가 기도할 때 왕이 있었어요?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건,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서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기를 자기 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을 썼을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을 예상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마소라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9절 다음에 10절에 이런 말을 하나 써놨어요. 70인 역에 보면은 9절하고 10절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거룩하시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주님 앞에서 물러났다. 이런 것을 마소라 사본은 기억하고 아주 70인역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70인역으로 된 이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바로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기도를 하는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여러분 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다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고, 그럼 도둑놈이 물건 잘 훔치고 안 들키게 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불? 어떻게? 불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맞죠? 도둑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듣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인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 왜 대답 다시 한 번. 우리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멘.
이정은 집사님 분명히 아멘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 그래서 제가 국가 조찬기도에 하면 대통령이 교회도 안 나는데 조찬기도에 나와 있고 뭐 정치에도 막 나와 있어요. 웃기는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국가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에 나간 사람도 거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거기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 자기 교회 양들한테 복이나 내려주시지. 그, 뭐, 교회 당다는 사람한테 무슨 복을 내린다. 어떻게 복을 내리겠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이거는 전부 다 아세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 아이가 누구를 섬기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섬기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 선지자를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건데 교회는, 목사님은 뭐, 교회의 어떤 일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아이를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맡겨둔 것은 제사장 엘리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놓은 것이야.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면 손 내려도 좋아요. 없는 건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다. 자 이제부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처럼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인지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신실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신실한 자인가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가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소리쳐 찬양해